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 북한 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법안에는 북한 인권 특사가 2017년까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기한을 2022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특사는 공석입니다. 최종 법안은 또 국제개발처에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 연례 보고서 제출 시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미국 방송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할 전략을 담으라는 내용이 새로 수정됐습니다. 최종 법안에는 기존 북한 인권법에서 더 나아가서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용 저장장치 USB,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통한 정보 유입 노력이 확대됩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4년 미국 의회에 처음 채택된 북한 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1년의 기자회견 뒤에 엄격한 제재 이행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제재가 이행되지 않으면 북한의 성공적인 비핵화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등과 1대1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이달 초 평양 방문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동석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정제유를 불법으로 밀수하고 있으며 거래량이 유엔이 설정한 상한선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올해 첫 5개월 동안 최소한 89차례의 불법 환적이 이뤄졌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언젠가 북한이 고립국가가 아니라 친구로 유엔에 참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 16일 핀란드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배석했던 미국 통역관의 청문회 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당시 2시간 이상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국의 통역자만 배석했으며 두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무부 소속인 마리나 그로스 통역관을 소원해서 이 의원들 앞에서 증언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같은 움직임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는 한 통역관의 청문회 출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20일 중국의 유력 통신 장비 업체인 GTE의 제재 해제 무력화 노력을 중단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GTE의 사업 유지를 위해 제재 무효 움직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겁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20일 GTE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주요 부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상원은 지난달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 이 조항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원은 하원과의 최종 절충 법안에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보스턴에 본사를 둔 정보 분석 업체 크림슨 헥사곤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공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20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내 노동자들이 받는 시간당 최저 임금은 평균 7달러 25센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11달러, 플로리다는 8달러 25센트 뭐 이렇게 차이는 나는데요.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내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올리는 주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은 웃고 고용주들은 난감해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외식업계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없어도 식당 운영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값을 내지 않아도 손님 스스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기에 식당 전용 프로그램 앱을 깔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더 나아가서 미시시피주 한 호텔에서는 이 칵테일을 만드는 로봇 바텐더를 등장시켜서 상품화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 한 햄버거 가게는 햄버거 굽는 로봇이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그 밖에도 이 커피를 내리는 로봇 바리스타, 피자를 굽는 로봇, 음식을 나르는 서빙 로봇 같은 자동화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직접 대하고 대화를 나누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외식을 하고 싶어하는 미국인도 많기는 한데요. 멀지 않은 미래에는 더 이상 손님들이 종업원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도 사라질 거란 전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Dancing Queen.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여성 CEO. 유리천장이란 말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특히 여성들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일이 드문 경우를 일컬어 유리천장이란 말을 주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인력이 우세한 미국의 항공우주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성에게는 불모지 같은 미 항공 분야 방위산업체에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북한 관련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스텔스 폭격기 B-2를 생산한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 분야 산업체죠. 노스럽 그루먼의 최고 경영자가 여성이 된 것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노스럽 그루먼은 최근 현 최고 운영 책임자인 캐시 워든이 웨스 부시 현 최고 경영자를 대신해 내년 1월 1일부터 최고 경영자 CEO를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CEO는 워든은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왔다면서 노스럽 그루먼을 미래로 인도할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워든은 노스럽 그루먼 내부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밟으며 성장한 인물인데요. 앞으로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와 B-2 스피릿을 모두 대체할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의 초기 배치와 전력화, 양산 과정 등 중요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 미국 방산업계에서의 여성 경영자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은 여성인 메릴린 휴스 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휴슨 회장 역시 35년간 이 회사에 몸담아온 내부 출신 인사입니다. 2013년 휴슨 회장 취임 이후 로키드 마틴 주가는 3배로 뛰고 작년 5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제너럴 다이믹스에서도 중앙정보국 출신인 피비 노바코빅 CEO가 지휘봉을 잡고 있고요. 보잉사도 지난 2015년부터 리엔 카렛이 군용기 부문 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 고위직이 남성에 비해 턱없이 적지만 여성 인력의 약진은 분명히 미국 내 여성의 사회 진출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역사상 최고 갑부.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까지 전 세계 갑부들 가운데 자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을까요? 1980년대 초반부터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현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자산이 1,50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베조스의 자산 평가액은 이날 장중한 때 1,51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포브스가 억만장자들을 상대로 자산 평가액을 집계해온 지난 30여 년의 기간 중 처음 세운 신기록입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시간외 거래에서 아마존 주가가 다소 하락하면서 자산 평가액은 1,497억 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베이조스는 올해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를 제치고 포브스의 세계 최고 부자 순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재산은 올해 들어 450억 달러 이상 불어나는데요. 아마존 주식의 16%를 보유하고 있는 베이조스는 지난 몇 년간 지분 일부를 처분해 우주 개발 회사인 블루 오리진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포브스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빌 게이츠의 재산은 936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게이츠도 과거 베이조스만큼의 부를 축적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1999년 게이츠의 재산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선 적이 있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512억 달러를 넘는 액수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주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기사는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예, 함지아 기자가 17일 보도한 UN 북한 석탄 한국에서 환적됐다라는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총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토에 유입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네, 이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27일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례 보고서 수정본이 다시 공개된 건데요.
네.
보고서에는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 그리고 11일 이렇게 두 차례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환적됐다라는 네. 말은 거기에서 내려서 뭐 다른 데다 실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되겠죠.
네.
당초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명을 했는데요. 이후에 수정본에서는 그냥 환적지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중간에 그러니까 경유만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항을 통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능라 2호, 또 을지봉 6호, 운봉 2호, 또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이완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에 모두 6차례에 걸쳐서 북한 원산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홀름스크항에서 하역된 석탄은 이게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 등에 옮겨서 이게 제3국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네.
번의 배를 거쳐서
네.
이제 다른 나라로 옮겨진 거겠죠.
네.
이 과정을 거쳐서 10월 2일에는 스카이 엔젤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한국 인천항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11일에는 리치 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 가운데 5,000톤을 싣고 또 한국 포항에 정박을 했다. 이렇게 보고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북한산 광물 수출을 현재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이었죠. 대북결의 2371호를 통해서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에 한국에까지 도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네.
또 북한산 석탄은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서 이 한국에서의 환적도 엄연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 보고서가 지적한 것 말고도요. 최근까지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을 드나든 걸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은 많이 본 뉴스 두 번째에 오른 기사인데요. 네, 역시 함지아 기자가 19일 추가 취재한 북한 석탄 운반 선박이 이달 초에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단독 보도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은 18일 BOA에
예,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 포항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가 이달 4월까지 부산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뭐 두 차례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은 18일에 BOA에 한국 시간으로 7월 4일 오전 11시 58분 리치 글로리호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라고 하는데
네.
이게 부산항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치 글로리호의 한국 방문은 이달 초에 부산 방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16일 렌 무코항에 정박을 했고요. 이후에 열흘 뒤엔 26일에는 울산항 그리고 12월 8일과 15일 20일에는 각각 부산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월과 2월에도 입항한 기록이 있고요. 또 4월 5일도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4일 마지막 방문지인 부산의 흔적을 남긴 뒤에 현재는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요. 지난해 10월 11일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한 북한산 석탄을 포항에서 내린 지 약 9개월 동안 최소 한 16차례 정도 북한 석탄을 실은 배가 한국항에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런데 한국항에 입항해 있는 동안에도 뭐 한국 당국의 별다른 제재가 없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불법 선박이라고 공식 지목한 지난 3월 이후에도 한국을 6차례 배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적절한 제재 이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럼 한국 정부가 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계당국에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 대변인은 사법당국의 모든 개인의 활동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거래가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 19일에도 또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건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한국 항구에 정박했었다는 이 기사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많이 본 기사에 또 석탄 관련 보도가 있다고요.
뭐 앞서 소개해드린 기사와 비슷합니다. 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본 기사의 어떤 후속 보도 관련 보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많이 본 기사도 북한 석탄과 관련돼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앞서 유엔 안보리가 지적했던 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잠시 기항했던 선박 두 척이 사실상 중국 선박으로 확인됐다라는 소식입니다.
BOA가 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선박들의 등록 서류에는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문제의 선박 두 척의 선주를 중국 회사로 지목을 했습니다. BOA가 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를 해봤는데 이들 선박의 등록 서류에 보면 중국 랴오닝성 다이렌의 주소를 둔 회사가 선주로 명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10월 2일 한국 인천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스카이 엔젤호 이 배의 소유주는 다이렌 스카이 오션 인터내셔널 시핑 에이전시로 돼 있고요. 주소는 다렌 중산구의 한 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번호, 팩스번호란에는 중국이 사용하는 국가번호라고 하는데요. 86번이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또 뭐 지역번호가 있겠죠. 다렌 일대에서 통용되는 411번이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1일 포항에 입항했던 리치 글로리호 이 배의 주인 역시 산허 마린 다이렌 사허커우구의 한 사무실을 주소지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다만 이제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는 저장성 저우산의 지역번호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선박들은 제3국에 등록이 돼 운항하는 편의치적 방식이 이용됐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중국 회사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배를 운항할 때 깃발은 뭐 제3국의 깃발을 달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주소지나 등록지가 뭐 중국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겠죠. 다만 파나마 선적이었던 스카이 엔젤호는 지난 4월 이후에는 바나투로 선적을 바꿔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 석탄 수출에 여러 위장 회사가 관여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 초에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 거래에 중국, 홍콩, 호주, 영국, 버진 아일랜드 등에 등록된 여러 위장 회사들이 관여했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석탄 거래에 이들 중국 회사들이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만 최소한 선박의 등록지로 사용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혹은 바나투가 연관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많이 본 뉴스 다섯 번째도 석탄 관련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사입니까?
이번 기사도 역시 함지아 기자가 취재한 건데요. 앞서 유엔이 지적한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 두 척. 유엔은 수정본을 통해서 한국에서 환적한 거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후에 이들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환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한국 외교부가 시인을 했다는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17일에 BOA에 안보리가 환적이라고 수정한 부분은 북한을 출발한 석탄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내려진 뒤에 다른 배에 실렸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북한산 석탄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도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등을 경유해 한국 인천과 포항에 정박했다는 게 유엔 전문가 패널의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는 두 선박이 인천과 포항에 정박해 있는 기간에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에 선박을 조사를 했다면서 한 척은 석탄을 내린 후에 또 다른 한 척은 내리기에 임박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 석탄을 압류했는지 여부는 뭐 외교부가 확인할 게 아니라 관세청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 규정대로로만 이 석탄을 압류해야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언론들은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북한 석탄이 통과돼 한국에 반입됐고 유통 단계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압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네.
다른 곳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함재아 기자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에 최근까지 드나들었다는 사실, 바로 또 마린 트래픽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 마린 트래픽 설명 잠깐 좀 해주시죠.
네, 선박들의 위치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의 서비스인데요.
네.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함재아 기자에게 직접 들어봤거든요. 잠시 좀 함재아 기자를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린 트래픽은 그 민간 웹사이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라고 하는 AIS 신호를 잡아서 각 선박들의 지금 현재 위치나 그리고 뭐 과거 뭐 며칠 동안 어디를 그 다녀갔는지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실시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다만 이제 AIS 신호가 잡히지 않는 지역에 있거나 혹은 AIS 수신기가 좀 없는 지역을 지나거나 또 반대로 AIS 송신기를 선박 스스로가 끄고 운항을 할 때는 마린 트래픽에 뭐 잡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선박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자료들을 누가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지도 궁금할 텐데요. 이 부분 또한 함재아 기자의 설명을 통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보통 일반적으로 그 선박 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뭐 자체적으로 이제 선박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선박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거나 또 그 이제 화물이라는 건 그러니까 화물을 옮기는 선박 같은 경우는 이 선주들이 자신의 화물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뭐 확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박 스스로 선박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좀 안전을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피해야 할 뭐 할 뭐 지역이라든지 뭐 선박이라든지 또 어느 지역에 특정 선박이 많이 몰려 있다든지 뭐 그런 걸 좀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자,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최근까지 한국에 정박했다라는 함 기자의 단독 보도 살펴봤습니다. 자, 많이 본 뉴스 이제 마지막 기사 살펴볼 시간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 다른 접근법으로 북한 핵 미사일 실험 중단시켰다는 발언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사실을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영국을 방문했죠. 여기서 영국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몇 년 동안 모두가 북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는 것이라면서 그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큰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뭐 특별한 일을 행동을 하진 않았다 이런 부분을 에둘러서 지적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또 이어 북한이 많은 무기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취임 후에 다른 접근법 택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전 정부는 우리가 흔히들 전략적 인내를 썼다라고 하면
네.
트럼프 정부는 뭐 최대 압박 정책을 썼고 지금은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지난 9개월 동안 미사일 실험도 없었고 핵과 다른 어떤 실험도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네. 기자가 김정은을 좋아하느냐라고 물었더니요.
네.
그와 매우 잘 지냈다. 그는 영리하고 훌륭한 성격을 지녔고 재밌고 강인하며 좋은 협상가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무자비한 독재자가 아니냐 이렇게 그 물었는데 물론 그는 무자비하다면서도 다른 이들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협상을 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지도자들도 꽤 무자비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이용해 국제무대에 오류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이전에도 국제무대에 있었다. 다만 내가 한 건 그를 만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전쟁을 제거하고 있고 실제로 전쟁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살펴보는 독자의 선택.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함지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던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항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박했다는 유엔 제재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까지도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 항구에 드나들었고 또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으로써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독재의 선택이었습니다.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브라이언 아담스가 부릅니다. Everything I Do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죠.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미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탈북 난민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1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30대 남성 조성우 씨. 켄터키주에 정착한 조 씨는 미국 입국 3개월 만에 단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미 동북부 버지니아주로 이사해 조지 워싱턴 대학으로 편입했고 대학 생활 내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어 보스턴의 사립대학인 터프츠 대학원에서 1년 만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업가가 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던 조 씨의 꿈은 경제학자로 바뀌었고 목표를 향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꿈에 그리던 직장인 세계은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일하게 된 첫 탈북자인 조 씨는 자문연구원으로 일했는데요. 당시 VOA에 세계은행에 출근했던 첫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감정이 약간 북받친 게 뭐냐면 제 개인 목표가 딱 두 가지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지금 어렵게 살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래 하나는 이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가 서로 같이 번영해 나가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그 한마디로 여기다가 코리아라는 말만 붙이게 되면 제 그 포스널 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약간 예, 처음에 들어온 첫날 이거 보고서는 조금 약간 울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빈곤 퇴치와 공동 번영이라는 세계은행의 목표가 자신이 경제학자가 된 이유와 맞았다고 말하는 조성우 씨. 그러나 입사하고 1년이 될 무렵부터 또 다른 도전이 찾게 됩니다. 세계은행 내 연구원들의 극도로 세분화된 구조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커리어 패스가 진로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처럼 프로모션을 목표로 하고 하는 그런 진로가 있고 또 하나는 성장을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프로모션 베이스드 커리어 디벨롭먼트 커리어 패스가 있고 이제 그 그로스 베이스드 이런 내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뭐 이런 정부 기관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좀 프로모션 커리어 패스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뭐 당연한 일로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경쟁력도 심해지고 또 이제처럼 한번 포지션이 오픈되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한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 성장을 목표로 하고 항상 차근차근 이게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배울 것도 없는데 한 곳에 오래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에 내가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서 이렇게 경력을 하다 나면 이제 나한테도 나의 능력과 경험에 합당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조성우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학자로서 안정적인 진로를 찾기보다 경제학자로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곳을 찾기 위해 세계은행이라는 거대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조 씨에게 러브콜을 보낸 곳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미 노동부 통계청의 연구조수로 모두 정규직 자리였는데요. 통계청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세계은행에 근무하게 된 첫 탈북자가 이번에는 미 연방정부 정규직으로 채용된 첫 탈북자가 됐습니다.
제출하고 모든 정부 연방정부 잡들은 다 이렇게 거의 다 US.com이라고 US잡.com인가라는 그런 웹 채널을 통해서 할 수 플랫폼을 통해서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저 애플리케이션을 냈고 그리고 한 두 주 있다가 이제 그 인사부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잡자고 해서 뭐 그러더라고요. 좋은 소식 있고 나쁜 소식 있는데 나쁜 소식은 8개 인터뷰해야 된다는 거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에서 제가 인터뷰가 제일 많으니까 이제 스케줄을 잘 짜서 가지고 인터뷰하는 데만 총 아침부터 저녁 꼬박 이틀, 한 줄 건너서 그래서 하루에 네 개씩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는 제가 이제 그 과에 있는 그 매니저분하고 혹은 이제 그 밑에서 팀 리더 같이 제가 일하게 되는 그런 팀 리더하고 두 명이서 보통 인터뷰를 보는데 한 시간 정도 한 번에 그래서 오전에 두 개, 오후에 두 개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 많이 봤으니까 사실 뭐 어떤 것들을 주로 물어보는지는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게 뭐랄까 좀 굉장히 직선적이고 솔직했던 것 같아요. 느낌으로서는.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따뜻했고
노동부 통계청의 연구조수로 채용된 경제학자 조성우 씨는 지난 7월 9일부터 워싱턴 DC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 씨에 따르면 노동부 통계청은 미국 내 노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저는 주로는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실업률, 그다음에 뭐 생산성 그런 것 주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생산해서 또 전 미국 국민을 위해 위해서 자료가 사용되도록 할 수 있게 그걸 직접 배포하는 것까지. 예, 배포.
조 씨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수집할 때 제기되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오차를 줄여 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우 씨의 채용 면접관이었던 가격지수 연구부 티시아 가너 국장은 VOA에 조성우 씨는 이 부서의 완벽한 사람으로 경제학자로서나 인간적인 면모나 뛰어난 자질을 갖췄다며 현재 의료 가격 지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s a fantastic addition already. Right. To our office, he has wonderful qualifications, you know, as an economist and as a person individually. And he's working on medical price indexes. And so
조 씨는 자신이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이 평범한 일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서 나고 자란 탈북자이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자신은 향후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지만 미국 시민이 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자유를 허락해 준 미국 정부에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에서 일하지만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이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도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 씨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신의 신분을 조사하는 과정이지만 북한 출신이란 이유로 추가 조사 조항은 없는 것 같다며 북한에 가족이 있는 만큼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자신을 북한이 주시할 것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산국가 국민들은 모두가 공무원이어서 의미는 같지만 미국에서 공무원이 됐다는 건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뭐 일단 들어오니까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 이틀 정도 하는데 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이제 베네핏에 관한 거, 혜택에 관한 거, 특히나 제일 좋았던 점은 이제 노후가 물론 연방도 공무원이 되면 자기가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부자는 못 되지만 앞으로 이제 은퇴한 다음에 건강이라든가 뭐 이제 연금 같은 것들 그런 혜택들 때문에 더 안정된 노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고 저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플라이 하기 전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제가 모르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활은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확실하게 그런 생각은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우 씨 아내인 그레이스 조 씨는 탈북자로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며 남편과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탈북한 난민으로 미국 공무원이 되는 것은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쳐다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전에 일하던 국제기관에서 실력도 인정받았고 또 남편이라면 충분히 어떤 일을 하든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력이 있다고 해서 국가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기반도 없이 난민의 신분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한 남편이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은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이민자의 땅 미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빌어서
그레이스 씨는 남편이 배움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며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우 씨는 그동안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나 탈북자 사회에서 소위 성공한 사례가 되어 강연을 하는 등 영향력 있는 탈북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조 씨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세 부류의 멘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침 저는 이제 깜깜한 방, 작은 방 안에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상태에 지금 있는데 주위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좋아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저를 고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하고 방 안에 같이 있지는 않지만 멀리 꼭대기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저보고 힘내라고 너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이렇게 고무해주는 분이 정신적인 그런 지주가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분들이 저한테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이미 그런 컴컴한 방을 나와서 거기에 그 문을 거쳐서 나오니까 또 다른 큰 방이 있는 거예요. 컴컴한 방이. 또 문이 찾기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또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때 이제 그 문들을 컴컴한 방을 지나서 문들을 찾아서 이미 겪고 나온 문들이 아 문이 어느 쪽으로 어느 쪽 가면 그런 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 거기 쪽으로 잘 찾아봐라고 이끌어주는 그런 커리어 멘토들이 필요할 거죠.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남북 나눔 운동 카슴의 대표로 조 씨에게 정신적 멘토가 된 나승희 씨는 조 씨를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탈북자로서 뛰어난 영어 실력을 구사하는 모습을 본 나 대표는 조성우 씨에게 학업에 매진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줄곧 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7년 동안 흔들림 없이 소신을 갖고 있었던 만큼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성우 씨는 미국의 가치를 잘 알고 균형 잡힌 생각을 하는 사람이며 미국 정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노동통계청의 경제학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조성우 씨는 학자로서 성장을 위해 자리와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 내 청년 탈북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하는 일만 나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 일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려면 정말 초심이 굉장히 확고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뭐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하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한다던가 두 번째로는 내가 잘하는 거 한다던가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던가 물론 세 가지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더 좋겠죠. 젊었을 때 너무 이렇게 모든 이제 나의 그런 직업 인생에 너무 초창기에 있을 때 너무 한 것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 보라고 하시고 또 너무 어려서부터 안정성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시고 왜냐면 좋은 직장 간판이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지 말고 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트렁크 하나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있으라고 말씀해 주신 선배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몰몬교와 연방정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몰몬 교인들이 연방정부에 대해 공공연히 반란을 꾀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타주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피어스 대통령은 군대를 파견해서 하루빨리 유타주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희생이 따르는 무모한 전쟁 따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커밍 지사는 공식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몰몬교 일에 간섭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떠나지 마시고 합중국 국민으로서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만 확인시켜 주시지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5부 에이브라함 링컨의 등장.
알프레드 커밍 주지사의 당부를 듣고 부리검령은 유타주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커밍 주지사는 육군 군사령관에게 몰몬교인들이 자신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커밍 주지사는 이제 군대는 필요 없다고 했고 며칠 뒤 제임스 부케넌 대통령이 파견한 대표 두 명이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들은 합중국 정부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몰몬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림검령과 다른 몰몬교 지도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했고요. 유타 준주의 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불임검령이 계속해서 몰몬 교회를 이끌었고요. 주지사는 준주정부를 관할했습니다.
1858년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 시기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정치적 쟁점은 일리노이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한 자리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는 스티븐 더글러스 상원의원이었고 경쟁자는 변호사이면서 공화당원인 에브라햄 링컨이었습니다. 에이브라햄 링컨은 토론회를 제의했습니다.
저는 더글라스 의원과 토론회를 갖고 싶습니다. 토론회의 규칙이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먼저 발언하는 후보가 1시간 동안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 후보가 1시간 30분 동안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다시 처음 발언했던 후보가 토론이 끝날 때 30분 더 발언하게 되면 더글라스 의원과 저 두 후보 모두에게 서로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토론회는 일리노이주 여러 마을을 돌면서 열렸습니다. 두 후보의 선거 연설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후보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두 후보의 외모에 대해서도 서로 비교하며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기 스티븐 더글라스 의원 좀 보세요. 세상에, 키가 저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정말 생각보다 키도 작고 몸도 뚱뚱한데요? 예전에 어떤 기자가 더글라스 의원은 꼭 사나운 불독같이 생겼다고 하더니만 생긴 것도 정말 딱 그렇게 생겼네요.
더글라스 의원 친구들이나 가까운 지지자들은 작은 거인이라고 부른다던데 뭐 더글라스 의원은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저기 저 링컨이라는 공화당 후보보다는 훨씬 더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에이브러햄 링컨의 외모는 더글러스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링컨이라는 저 공화당 후보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지만 이 사람이 영 뭐랄까 미합중국 상원의원 후보라기보다는 우리 같은 평범한 농사꾼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후보 옷 입은 것 좀 보세요. 팔다리는 긴데 옷은 몸에 맞지 않아서 꼭 무슨 허수아비 같기도 하고. 게다가 생긴 건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참 못생기고 아무리 봐도 정치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네요.
토론회에 모인 주민들은 두 후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스티븐 더글러스의 논쟁은 정당 정치와 미국의 미래 문제 같은 광범위한 내용들이었는데 두 사람의 논쟁 가운데 공통된 부분은 노예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더글러스 의원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저는 링컨 후보가 선거 유세 중에 한 발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링컨 후보는 노예제를 금지하는 주들이 존재하는 한 다른 지역에서 노예제를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으시죠? 또 연방은 결코 분열돼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 연방은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링컨 후보의 주장은 노예제는 미합중국의 모든 주에서 허용이 되든지 아니면 전면 금지돼야 한다는 건데 저는 링컨 후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미국은 반은 노예주, 반은 노예가 금지된 자유주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분명히 노예 제도가 이렇게 지속되어 왔는데 어째서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미합 중국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에서 한쪽의 최선인 것이 다른 쪽에도 반드시 최선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자기가 노예인지 아닌지 판결해달라고 했던 드레스 스코트 사건에 대해 링컨 후보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링컨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흑인들에게 시민의 권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대법원의 판결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부는 백인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백인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더글러스 의원은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이번에는 공화당의 에브러햄 링컨 후보가 답변에 나섰습니다.
먼저 저는 공화당이 노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합니다. 저는 지금의 노예 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간섭할 생각이 없으며 또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백인과 흑인들 사이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평등에 대해 주장할 의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끝곡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 송 들어보시죠. Antonio says our friendship is a hundred proof. The vulture that circles Reno hangs in this LA sky. The blankets they give the Indians only make them die. They sing the song forgotten for so long, and let the music flow like light. We know the dance we have, we still have a chance to break these chains.
Our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